제7장 판정의 신뢰 세 번째 형제의 간증. 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기 때 약제를 받고 교리 학습반에 들어갔습니다. 12여 세에 견신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정식 교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공회의 방법입니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네 형제님이 개별적인 대화의 방식으로 나를 분명히 구원받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나는 곧 그곳의 지방교회에 참석해서 집회했습니다. 1935년 나는 복권 천주에서 네 형제님이 인도한 이기는 자 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헌신한 후 일상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36년 여름 교사직을 사퇴하고 전시관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처음에 광주에서 후에 홍콩에서 계속해서 운남, 곤명 등의 각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1941년 곤명에서 홍콩으로 돌아와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여 주님을 섬겼습니다. 1948년 봄 상해에 와서 전국 동역자 장로 집회에 참석했고 여름에는 복권의 고령산 4개월 훈련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내가 형제님께 묻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형제님의 논평. 강하게 주를 따름. 형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더욱 굳건해야 하며 굳건하게 몇 걸음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세 갈래의 길로 인도하셨다면 확실한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형제가 2, 3년 안에 배우는 공과가 지난 2, 30년간 배운 것보다 더욱 많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의 영은 상당히 깨끗하므로 한 걸음 한 걸음 견실하게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말할 때는 웃는 표정을 통제함. 나 개인은 위 형제와 아주 잘 압니다. 그러므로 형제는 내가 하는 말을 용서하기를 바라며 어쩌면 이런 용서를 구하는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주 평범한 일을 제기하겠습니다. 바로 형제의 영이 완전히 나올 때 당신의 웃는 표정을 뒤로 조금 감추어야 합니다. 당신의 면모, 음성, 태도가 다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웃는 표정이 당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숙한 가운데서 당신은 웃는 표정을 짓기 때문에 마치 자전거를 탈 때 비탈길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웃는 것은 브레이크 같아서 영이 나오는 것을 제한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얼굴에 웃는 표정은 안의 역량을 제한합니다. 안의 역량과 상반되게 합니다. 당신은 자전거를 타면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용도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생각이 풍부해야 함.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생각은 쓸모가 있습니다. 형제는 하나님의 긍휼로 당신의 생각이 풍부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은 살아있는 생각을 공급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 주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생각은 비로소 풍부해질 것입니다. 생각이 풍성하지 못한 것도 성령의 말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조금 강해져야 합니다. 평상시 말할 때 당신의 웃는 표정을 통제하십시오. 동시에 당신의 생각은 풍성하고 살아 있어야 하며 말할 때 당신의 영을 사용하여 말씀을 말해내야 합니다. 사역의 형성.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한 결과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어떤 종류의 시련을 통과하게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갔고 어떤 시련을 당했는지가 그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많은 위로를 얻었으므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것을 많이 역사하셨다면 당신은 곧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다 우리가 체험한 바에 근거합니다. 비록 젊은 사람이 어떤 말들을 배워서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말들은 항상 귀에 거슬립니다. 마치 복주 사람이 표준어를 말하지만 복주 말의 어조를 피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사람을 섬기려면 모든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역이 클수록 받는 시련도 반드시 큽니다. 스펄전이 아주 간단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죄로 인해 울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죄인에게 괜찮다, 울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류입니다. 만일 의사가 단지 조금밖에 배우지 못한 채 사람을 진찰한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병들어 본 사람이라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위임을 주셨다면 그분이 여러 방면에서 시련을 주셔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사역 중에서 가장 큽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에는 그가 각종의 가장 큰 시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전체에서 가장 보배로운 책은 고린도후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가장 높은 책으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가장 보배로운 책으로 가장 높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며 그러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본 것과 얻은 것을 말합니다. 다른 책들은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는 높은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각종 계시를 주셨고 또한 물질, 영, 몸, 초자연적인 것, 영적인 것, 교회 등의 일에 있어서 시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느 길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곳으로 당신의 사역이 되게 합니다. 당신이 배운 공과에 따라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쉽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역이 있다면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이 안배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과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고 그분의 다루심을 피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